욥기 2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이 하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는도다. 이는 그가 나를 위하여 정해두신 일을 행하시며 그러한 일이 그에게 많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면전에서 괴로워하며 내가 생각할 때면 그를 두려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히시니 이는 내가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 얼굴에서 어두움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정말 최악의 상태에 가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죠. 그러나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이킬 수 없어요. 그가 원하시면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로부터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효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성으로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나요?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자녀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냐고 그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면은 때로는 괴롭힐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자녀기 때문에 징계를 할지라도 피할 길을 줍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냐고 막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더라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자 14절 보니까 9장 14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해서니라.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6천 년 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마귀가 뱀이 죄를 가져와서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 이 땅에 대한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용해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용해야 되고 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파라오도 사용해야 되고 모세도 사용해야 되고 다윗도 사용해야 되고 수많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드라마를 만들어야 돼요. 드라마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마귀를 멸하고 드라마가 끝나게 돼야 돼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토기장이하고 진흙하고 생각하면 돼요. 우린 토기장이, 주님은 진흙. 이런 노래도 누가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릇대로 쓰십니다. 태어날 때 그릇이 있어야 돼. 태어날 때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같은 사람,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은 자신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아신 거예요. 착한 사람들 사람일 때 착해요.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마음이 여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하다 관둬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악하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쓰느냐 그런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대신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의로 되지 말아라. 부른 자만 되라. 네가 목회자가 되라. 그럴 때 하라. 자신이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목회자 길이라는 게 이게 가시밭길입니다. 이거 다 안 되려고 그래. 정작 부르신 사람은 안 되려고 그래요. 근데 부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되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업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자기 교회 목사가 월급이 10만 불이래.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학교 다니겠다고 그래. 그래서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나도 목사 되면 그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글렀다고 하긴 뭐 신학교도 못 다니고 관두더라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원망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어요. 무조건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욥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만 그릇이 되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년에 복을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욥기 12장에 이미 욥이 똑같은 고백을 했었다면 뒤에 가서 찾아봅시다. 12장 13절 욥기 이게 고난 가운데서 깨닫는 거죠. 욥이 일찍이 뭐라고 고백했나 봅시다. 12장 13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가 물들을 거두시니 물이 마르고 그가 또 물들을 보내시어 땅을 뒤집는도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그는 의논 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를 무너뜨리시는도다.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체를 제하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그는 암흑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기도 하시는도다.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시는도다.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지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옛날 바벨론 왕 보세요. 미국보다 더 찬란한 권세를 누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뭐 운명론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아 운명이겠지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명이 없습니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다 셈바됐다. 참새 한 마리가 정말 동전 한 입에 팔리지만 절대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는 요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회개하라고 그러시는지, 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항상 우리는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이번 오늘 저녁에도 할 거지만은 지난주에도 조금 하다 말았지만 속지 말라고 그랬죠. 속지 말아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보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으면 스스로 우롱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행한 일도 기억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그 다음에 사도바울 통해서 그랬잖아요. 물질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죠. 이건 원칙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에서도 물질을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벌죠. 겁나가지고 발발발 떠는 사람은 평생 그 꼴이죠. 그러나 물질을 투자한 사람이 벌어요. 때로는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속을 수 있죠. 그렇죠? 잘못된 투자회사 만나가지고 정말 그 속은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바를 통해 성령께서 물질 관리를 하는 그 거기에 대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틀림없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한 일 때문에 정해진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죽게 되면은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결국 어느 날 가면은 법정에 설 날이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씁니다. 심판석에 있을 때, 아, 주님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요? 내가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네가 너를 괴롭혔다.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임재 앞에서 괴로워하며 그랬죠. 참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나 또는 묵상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막 괴로워하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네 부족함을 알고 그러고 나한테 고할 때가 좋을 때다. 네가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위험한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게 바로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정말 이루어가서 완성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에 책망받지 말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 무슨 말이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14절 가보니까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두렵고 떨리면 불평 다툼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막 불평하고 다투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두렵고 떨려야 된다 이거야. 이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 잘못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게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죽어도 그걸 믿겠대. 아, 기가 막히더라고. 복음을 안 듣고요 두려운 말을 더 들어 사람들이 이상해.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교회 가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별 죄를 다 짓거든. 그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나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구원을 잃어버렸지. 아, 그 말 들으니까 좋거든. 그 말 들으니까 좋거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확실히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니까 잃어버려야지 당연히. 이런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다 사람들만 미워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움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복음을 안 전하고 두려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지, 구원받은지 못 받은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요. 천주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 세대가 참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 것이 뭔가 하면은 헛되이 달릴까 봐. 헛되이 달리면 어떻게 되죠? 허사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의 날이에요. 그날에 심판석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는 헛되이 달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인가? 주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의 일 너무나 그래요. 한국 사람들처럼 주의일 주의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만큼 선교 선교 많이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일인가, 자기 일인가, 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헛되게, 물질을 써도 헛되게 쓰고 시간을 써도 헛되게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하다가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또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보니까 세상에서도 말이죠, 재벌 총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지하게 두려워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잘못했다가는 국물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가 유산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을 안 두려워 함부로 얘기해요? 아, 참 못 만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참 안타까워요. 절대로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다 보면은 구원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아도 죽게 되고 죄 문제에 봉착하고 고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도 듣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듣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 문제에 대해서는요, IQ가 150대는 천재라도 함부로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벌레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66장도 나오지만. 자, 1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히시나니 그랬습니다. 욥은 죽진 않았죠. 죽진 않았지만은 죽음만큼이나 엄청난 어둠 속에 경험을 하죠. 욥기 3장에 보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너무 괴로우면 어머님 왜 날 아셨냐고 그러죠. 결국 욥은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옛날에 1648년에서 1717년에 살았던 귀용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최악의 일은 가족과 돈과 재산을 다 빼앗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녀가 15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비참하게 산 것도, 15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산 것도 최악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최악의 일이겠어요? 그가 체포돼가지고 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도 주지 않고 교제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최악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경건의 이익이라고 그러죠. 돈만 있으면 되죠. 몸만 건강하면 되죠. 자식만 잘 되면 되죠. 그러면 별로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죠.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적인 사람이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면 물었어요. 그럼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글쎄요, 결국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분께 대한 나의 태도에만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수 목사님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잖아요. 50번이나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여인의 몸으로 말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막 그냥 망치로 얼굴을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런 걸 겪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영적인 계급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 중국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지하교회 성도들 삼적교회로 다 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있어요. 중국에 뭐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죠.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천재지변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의 경고를 안 하면 또 뭐라고 막 욕해.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어요.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어? 정치인들은 그런 위기를 잘 관리할 때 막 올라가거든. 이 사람이 참 겉으로는 참 착해 보이던데 난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참 파라오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달달 볶게 해가지고 그래야만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먹기 편하고 미국 사람처럼 햄버거나 먹고 코카콜라 정도 먹고 아 있을 곳 있고 그러면요 상관 안 해요. I don't care. 누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430년을 거기 살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터가 잡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몇십 년만 살아도 한국 사람 살겠습니까? 못 살죠. 죽어도 못 살죠. 그러나 쫄딱 망하면 들어가죠.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통해서 달달 볶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만 갈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30년은 요셉이 있을 때 파라오 왕이 잘 대우해 줬죠. 그러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자기를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대마까지도 가서 떠났어요. 그럼 누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뭐 외투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또 양피지에 있는 말씀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단두대로 걸어가고 있었죠.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요즘 말하면 주식도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뭐 교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만을 자랑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처음 변호할 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과 함께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그의 유언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를 못하죠.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고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내주하는 성령님이 있었죠. 위로자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20년 동안을 어려움이 있을수록 안에 평안을 주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 무릎만 꿇으면은 주님의 위로가 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20년은 지났어요, 지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고 정말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기뻐지는 거. 왜 그렇죠? 아, 주님 때문에 받는 거구나. 이게 상이구나. 뭐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도 말이죠. 그 로마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침례교도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응? 가장 주먹으로 때리고요. 두들겨 패가지고 내장이 다 찢어지게 했고요. 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고요. 거짓으로 고백하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막 고백하라고 그러고요. 다 빼앗기고 말이죠. 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다 안에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공산치하에서 요만한 박스에 들어가서 30년인가 하여튼 거의 한 30년일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소변 볼 때, 대변 볼 때만 나오게 하고 30년인가 이렇게 20년인가 30년 기억은 안 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들어. 제가 있던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걸 직접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박스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왜 당신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타락하게 시키냐고. 왜 돈 가져와가지고 선물 공사하면서 왜 영혼을 죽이냐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교라는 게, 이게 성교라는 게 돈 갖다 주는 게 성교가 아니구나.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뭐 갖다 준다면 그냥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가서 경쟁해요. 한국 교회들이 똑같은 지역에다 뭐 자기네 교회에다 세워놓고요. 오늘 여기서 선물 준다면 이쪽으로 우르르 가고, 또 다음 주는 저를 우르르 가고. 안 되죠. 멕시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가지고 음식 가져가서 옷 하나가 날라주고 기타 치고 사진 찍어 오는 건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매개야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죠. 아,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자를 도와줘. 어쩌고 그러니까 가난이도 그랬죠. 가난자는 많이 있다.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을 써도 형제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 사도행전 8장, 아,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정복자들, 시저나 바벨 느부갓네살이나 아시리아 산헤립이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나 또 페르시아의 고레오나 고레스나 또 저기 메대의 다리오나, 정복자들, 이기는 자들보다 낫다 그렇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참 이렇게 확신 속에서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걸릅니다. 채로 칩니다. 채로 쳐.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봐도요. 채로 쳐요. 채로 치잖아요. 치게 돼. 그러면 채로 치는 게 뭐죠? 채로 치면은 이 알곡들은요, 막 그냥 올라갔다 뚝뚝 떨어지니까 딱딱 소리가 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채로 쳐요. 근데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근데 알곡은 채로 칠수록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우리 어머님 체질할 때 보니까, 키질할 때 보니까 이렇게 알곡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죽정은 이렇게 하고 훅 날려보내고 알곡을 이렇게 따로 못더라고요. 그게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품으로 더 들어와요.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주님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키질을 합니다. 하나님 계속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몸이 돼가지고 신부가 되는 지체들만 모여야 돼요. 신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키질해가지고 주님의 신부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이 해가지고 주님 볼 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림을 그릴 때 신부가 휴거되는 걸 그리는데 그 치마 밑에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모습은 하나죠. 그게 바로 정결한 한 처녀로 예배하신 거예요. 열 처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수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자기 교회 오잖아요. 아무나 안 드려요. 절대 드리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고 진짜 주님께 헌신하자면 드리질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어디 드린지 몰라요. 저기 따오저녁에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아무나 막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일단 들어오면 거듭나게 해가지고 주님의 신부의 판열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이게 바로 목회자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 주님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서 회개하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 때에 책망받지 않고 다 상받을 수 있는 빌라델파 교회의 성도들 같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한 신부로서 모두가 다 한 신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되어서 정말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는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